지금까지 다니엘서 강의 10번을 했고, 그 10번을 통해서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한 10년, 한 12년 전쯤인가 다니엘서를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과거의 것들을 보고 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참 다니엘서는 내용이 흥미진진하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시편도 있고 뭐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다. 그런데 여기 또 다니엘서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 또 하나님이 그냥 직접 나타나셔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치리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 뭐 등등, 정말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는 히브리 소년들이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 다니엘서 2장에는 그 당시 세상 최고의 지도자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꾼 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국들을 이끌어 나가시다가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는 때에 천년 왕국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때가 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놀라운 걸 보여줬는데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는 두라 평야에다가 커다란 형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이런 가운데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던 사드락 메삭, 그 다음에 아벳느고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해서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그런 내용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이제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왕국, 위대한 왕국, 이거 다 자기 힘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고 정신병 같은 게 이제 생겨서 미치광이가 된 거죠. 그래서 짐승처럼 이렇게 모습이 바뀌고, 그래서 7년 동안 들여 나가서 쫓겨다니고 이슬에 젖고 이렇게 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모든 것을 다시 찾고 이해력을 찾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배우게 된 것, 그거를 본인이 직접 글로 써서 이 온 왕국에 알리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강의하면서 요즘 저 자신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아마 32장인가 33장까지 이제 했는데 그 전에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보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달해 주다 보니까 나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또 다니엘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보고 이렇게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뭐 은혜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11번째 시간, 벨사살의 교만과 하나님의 바빌론 심판, 이런 제목으로 총 3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위키백과나 이런데 다 벨사살 이거 치면 다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5장, 여기 하나 아주 유명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죠. 다니엘서 5장. 사람의 손이 나타났어요. 그림 보시면서. 벨사살이 막 지금 축하, 뭐 연애,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난 거,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뭘 쓰잖아요. 그렇죠? 벽에 글을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벨사살이 혼비백산 해갖고 벌벌벌 떠는데 가서 보니까 허리들이 다 풀리고 무릎이 덜덜덜해서 무릎끼리 부딪히는 그런 일이 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 무서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술 먹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손만 딱 나타나갖고 거기다 글을 쓰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도 미국 사람들은 문화가 기독교인제 문화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뭐 다니엘 이야기도 듣고 요셉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삭개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손이 나타나갖고 벽에다 글을 썼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봤다 자기가. 근데 다니엘은 몰라도 그런 얘기는 들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여기 다니엘서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5장은 바빌론이라는 이 제국, 그 제국 중에 특별히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빌론 제국이 있고 바빌론이라고 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바빌론 도시, 그 다음에 한 3년쯤 지나서 완전히 바빌론이 멸망을 하거든요, 제국이. 여기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이거를 잘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 다니엘서 5장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5장을 이해하시려면 바빌론이 이제 도시가 멸망을 하는데 왜 멸망을 하느냐. 이게 이제 바빌론이라는 그런 도시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가운데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강의 이름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에 여기에다 이제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은 거예요. 저 위에 지구랏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물이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강물을 빼갖고 강 주변도 이렇게 똑같이 녹색 이렇게 쳐져 있는 거 보시죠? 이게 해자를 깔은 거예요. 해자. 그래서 높이가 한 90m, 그 다음에 이 너비가 20m 이렇게 되는 그런 성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벽 주위를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깊게 도랑을 팠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거기로 들어오게 이렇게 돌아다니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뭐 갈 수가 없잖아요. 성벽도 한 20m 이렇게 뭐 90m 높이가 90m. 그런데 거기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밑에가 강물이고 이렇게 해자로 이렇게 다 만들어놨으니까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도시죠. 이런 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저 느부갓네살의 저 바빌론 저 도시가 오늘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서 보면 바빌론은 정금인데, 이 정금,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도 가서 보면 그 형상이 나오잖아요. 여기 금으로, 머리가 금으로 돼 있는데 왕이 바로 이 금입니다.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듯이 금인데 끝이 난다. 끝이 나요. 사람의 왕국으로 교만을 부리다가. 그리고 결국 느부갓네살이 본인의 힘으로 이 모든 왕국 내가 세웠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다음 세대에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사야에서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따라 그냥 황무지가 돼서 아무것도 그 안에 살지 않는 이런 도시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시편 33편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처럼 무언가 자기가 해서 그냥 왕국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그러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건 다 끝장이 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이것만 영원히 서고 이런 것이 모든 세대에 이른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4절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벨사살 왕이 자기 귀족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니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BC 562년경에 죽었다. 역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죽고 나니까 에빌 무로닥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 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2년. 그리고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4년 동안 그의 사위가 통치해요. 네리글리사르라고 하는 이런 그 사위가 이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BC 556년부터 539년까지. 근데 이 나보니두스라고 한 사람은 느부갓네살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인데 왜 여기 벨사살을 왕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냐. 바빌론 도시만을 다스리는 공동왕으로 이 나보니두스가 자기 아들을 삼았다. 그래서 벨사살은 여기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의 손자, 아들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뭐 son이라고 한 말이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벨사살이 자기 어머니 계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손자로 여겨진 그런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10년 동안 바빌론을 다스리다가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어떤 은신처로 숨어버립니다. 그게 BC 553년에서 543년. 바빌론 제국의 왕이 스스로 은둔처로 이제 숨어버려요. 이렇게 되면서 이 기간에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함께 이 바빌론 제국이 있고 바빌론 도시가 있어요. 이 바빌론 도시, 그 도시의 공동왕으로 벨사살이라고 한 사람이 그 도시를 치리했다. 이런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럼 때가 언제냐, 지금. 때가 BC 539년이에요.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는 게 536년이에요. 536년. 그래서 536년에 고레스가 유대인 포로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된다, 성전 짓고. 이제 이게 BC 536년인데 539년경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러니까 바빌론이란 도시는 539년에 멸망하고 그다음에 바빌론 제국이 남아 있잖아. 이 나머지 제국은 3년쯤 지나서 BC 536년에 완전히 이제 멸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바빌론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메대 페르시아가 지금 등장하는데 메대 페르시아가 완전히 바빌론을 없애는 게 이제 3년 남은 거예요. 이쯤 되면은 메대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진격을 하고 해서 그래서 바빌론이 풍전등화 상태에 지금 놓여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이제 3년 있으면 망하는 거니까 바로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대 페르시아 군대가 어디까지 왔냐? 바빌론 도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지금 포위했어요. 포위했는데 아까 바빌론 그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바빌론이 유프라테스 강이 한쪽에 있죠. 그다음에 여기 해자를 이렇게 다 파가지고 해자를 다 파서 물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해놨죠. 높이가 90m죠. 이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포위만 하고 있지. 어떻게 바빌론 저 도시를 무너뜨리지 못한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술을 퍼먹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 밖에는 누가 있다고, 저 밖에? 메대 페르시아 군대가 지금 와갖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설마 바빌론이 멸망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지금 열심히 술 마시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벨사살이 적군이 자기 그 도시를 이렇게 애호싸고 있는 걸 알면서도 지금 술을 마시고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경고 이런 건 머릿속에 두지도 않는 거죠. 다니엘서 7장, 이제 우리가 5장 끝나고 나서 6장 다음에 7장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날 그런 계시를 보여줍니다. 근데 가서 보시면 메대 페르시아가 선다고 다니엘서 7장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선 지금 오늘 밤에 죽는 거예요. 오늘 밤에 저기 이게 성문이 다 열리고 메대 페르시아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이 도시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이거 알지를 못하고 지금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정말 때를 잘 파악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특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 이런 분들, 정말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제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뉴스를 보고 그러면 오늘 무슨 일이 없나 좀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루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거 지금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벨사살처럼 되면 이게 곤란하거든요. 특히 목사들이 지금 벨사살이 뭐가 일어난지도 모르고 술 먹고 하다가 바로 그 밤에 포로가 돼서 사로잡히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하나님께 아주 무례히 술 마시는 것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좀 능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이렇게 가져다 놓은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걸 가져다 거기다 이왕이면 담아서 술을 마셔야 되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악한 자들의 그런 마음 속에는 이렇게 참 하나님을 능멸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예나 지금이나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 3장 29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칙령을 내리죠.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엇이라도 잘못 말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불 가운데서 용광로 속에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다. 이미 이렇게 칙령을 다 내렸잖아요. 그렇죠? 또 4장 34절에서 37절에는 하나님 찬양하라는, 본인이 짐승처럼 됐다가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복원시키니까. 근데 이런 모든 거 다 잊어버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들었고, 아, 이거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 세상에다 포고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벨사살도 분명히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잊어버린 거죠. 머릿속에서 금방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걸 잊어버린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한번 재판관들의 시대에 다루는 사사기 한번 가서 보세요. 사사기. 모세 시대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 지나고 같이 살던 장로들의 시대가 지나니까 우리가 언제 이집트에 살았어? 이 자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언제 이집트에 산 적이 있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이런 거 우리 알지도 못해. 그렇죠? 만나 뭐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우리 조상 이런 거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나안 정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생했고 이런 거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따라서 그 신들이 참신이라고 가서 그 신들에게 경배를 드리는 그런 악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이후에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왕정시대 무려 한 400년인 그 동안도 그냥 동일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신들 섬기는 그런 일. 참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걸 이렇게 잊어버리면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요.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하는 거 봤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떻게 이제 나타날 건가? 제가 또 영국에서 이런 짐승 만들어갖고 그리고 그거 올림픽에 끌고 나와서 하는 거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이해력이 없어서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된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영국에 폭동이 일어나서 난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그래요? 이슬람 이런 거 컨트롤 전혀 하지 못하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영국이. 예. 완전히 그냥 이슬람 그런 체제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번에 그냥 폭발해갖고 백인들이 이건 도저히 아니지. 그리고 우선 지금 이렇게 예, 폭동을 일으키는 폭동은 나쁜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가서 보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백인들이. 예, 이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핵심이지. 폭동 일어나는 게 사실 핵심이 아니에요. 왜? 얼마나 참기가 어려우면 백인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민 이런 거 세우고 하는 거 정말 잘 세우고, 가급적이면 이슬람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도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바이든 3년 이상 침해 저거 하면서 겨우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왔는데 이번에 바이든보다 더 좌경화가 된 이런 사람을 투표를 하지도 않고 그냥 선정을 해갖고 그래서 너 대통령 하라고 징그래갖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점점 다 망하는 방향이고 그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다.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유를 주셨는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런 번영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 젊은 세대들이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뇌가 없어요. 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 잃어요. 예. 이게 좌익들의 손에 이게 넘어가서 다시 한번 헌법이 개정되고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다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나타나게 된다. 자, 주님의 이제 심판 선고가 5절에서 9절에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바로 그때 사람 손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왕궁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므로 왕이 글 쓰는 손의 일부를 보았는데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며 그의 생각들이 그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의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쭉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이게 뭔지 해석하면 많은 보상을 주겠다 그러고 그 8절 그때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이 그 글을 읽거나 왕에게 그 글의 해석을 알려줄 수 없었으므로 이에 벨사살이 왕이 크게 근심하여 그의 속에서 안색이 변하였으며 그의 귀족들도 심히 놀라니라.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이 퇴출한 벽에 쓰인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 이런 글이 이렇게 이제 손가락에 나와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가서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손가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가락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다. 권능. 출애굽기 8장 19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8장 19절에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고 하였으나 파라오에게 내려진 심판 중에 하나가 이. 이가 사람들에게 생겨가고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거. 이거를 파라오의 마술사도 해보려고 그랬더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못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됐거든요. 이에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있었으므로 그때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손가락이 뭐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다. 우리 사람은 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괴롭히는 그 이를 하나님만이 낼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31장 18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십계명 그 돌판들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있는데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기를 마치시고 두 증언판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돌판들이다. 하나님의 권능.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권능 이런 거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편 가서 보시면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8편 3절에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편 8편은 너무 아름다운 그런 시예요. 주의 하늘들, 하나님 만드신 저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위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렇죠? 이걸 뭐로 지었다고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거. 그걸 하나님의 손가락, 그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그게 주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면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마음에 두시고, 사람의 아들,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를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비짓,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서 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가 있는 데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미천한 존재를, 그렇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가락으로 창조하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 거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는다면, 내가 마귀들 내쫓고 강력한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는데 이게 뭐로 한 거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 이런 걸 표현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 이런 것이 이제 나오는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벨사살 이 왕이 두려워하고 바빌론 지혜자들을 부르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해석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이제 누가 이제 등장하는지, 다니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 이방 땅으로 이제 쫓겨났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위엄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지금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 다 쫓겨나서 나라 없이, 여러분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지금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죠. 다시 말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젊은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10절에서 이제 12절에는 왕비가 나타나서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0절 가서 보니까 이때 왕비가 왕과 왕의 귀족들의 말들로 인해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와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11절 왕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 시대, 이건 느부갓네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의 안에서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노니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아버지이신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부르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왕비가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그 상황상 여기 나와 있는 왕비는 아마 왕의 어머니일 거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모든 거 그래도 기억하고 이렇게 다니엘을 부를 수 있지. 뭐 젊은 왕비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얼마쯤 됐냐? 다니엘이 BC 606년에 바빌론으로 잡혀왔어요. BC 606년. 나이가 한 10살에서 15살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잡혀왔어요. 근데 지금 얼마라고? BC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얼마? 80에서 82, 3세 정도 된 노인이에요. 뭐 젊은 지금 다니엘을 데리고 오라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된 이 노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자, 벨사살은 다니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예, 정말 예, 원래 제대로 된 왕이라 그러면 벌써 다니엘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과거에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들은 적도 있고 했지만 다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이게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때 들었던 것 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전에서 금그릇들을 갖고 왔다, 이것만 듣고는 그거 갖다 포도주를 마셔야 되겠다, 이런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예, 지금 이제 다니엘이 예, 부르심을 받게 되죠. 13절에서 19절 예, 이제 심판의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이끌려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인 왕께서 유대인 거주지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쭉쭉 다 이야기한 다음에 16절에 내가 너에 좀 들었는데 예,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예, 자, 꿈을 해석하면 그러면 내게 보상을 주고 왕국의 셋째 7위자로 삼겠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왕의 선물은 왕께서 가지시고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 지금 80세가 다 됐는데 무슨 그런 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예, 더구나 이거 해석하고 하는 거 뭐 가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런 거 심판해서 무슨 돈을 벌고 그럴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내가 왕을 위해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제안한 이런 모든 보상 제안 이런 거 예, 다니엘이 전혀 관심이 없다. 예, 그러면 18절부터 24절 참 예, 다니엘이 왕을 존중히 여기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대화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비록 이방인 왕이고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왕. 그 왕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가. 18절에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으므로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해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게 하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나이다. 참 느부갓네살이 위대한 왕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좌에서 쫓겨났으며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음에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었고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임에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나이다.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요약을 해서 지금 벨사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 아하, 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느부갓네살 이렇게 쫓겨나고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바빌론 제국에. 근데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늘의 주를 대적하여 왕 자신을 높였으며 그들이 그분의 집에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며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놋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면서 왕의 숨을 손안에 쥐고 계시며 왕의 모든 길을 소유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마시고 예, 이런 금, 은, 돌 뭐 이런 거 여기 이거 예, 이 잡신들에게 예,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진짜 왕의 숨을 손안에 쥐고 있는 분, 생명을 쥐고 있는 이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고 이렇게 점잖게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죠.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예, 글이 뭐냐,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시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우셔서 그것을 끝내셨다. 앞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언제 끝나요? 오늘 밤에 끝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예, 오늘 밤에 끝나는 거예요.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며 베레스, 이게 그래서 베레스의 저주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왕의 왕국이 나뉘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다. 예. 하나님께서 이미 바빌론, 예, 바빌론의 날들을 세셨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끝이 났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끝이 나고 있는 게 아니라 끝이 났어요. 그래서 끝나고선 그 왕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누구에게? 메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려고.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 하나님 경고 주시고 그러고 나서 시간을 충분히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 1년씩 시간을 줬어요. 근데 지금 벨사살에게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이미 끝났다. 예, 이미 끝이 났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되면서 29절에 다 해석이 이루어지니까 벨사살이 명령함에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의 관에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자리임을, 셋째 치리자임을 알리니라. 30절, 그 밤에, 연회장치가 끝난 그런 시점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는 나이가 62세쯤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62세. 드디어 이제 다리오라고 한 사람이 여기 바빌론 도시를 점령을 하고 벨사살을 죽이고 그래서 바빌론 도시가 완전히 멸망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게 언제라고 해? BC 539년. 539년. 유다의 바빌론 포로 생활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BC 606년. 606년에 처음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68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바빌론 도시가 멸망이 돼.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있는데 이 고레스의 친척, 많은 경우 삼촌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 바빌론 제국을 한번 가서 보시죠. 여기 녹색으로 된 거, 이게 구 바빌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라색으로 돼 있는, 이게 영토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돼 있잖아요. 이게 신 바빌론 제국. 이래서 이 신 바빌론 제국을 이렇게 확장해 놓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예, 느부갓네살이 있고, 여기 오른쪽, 여기가 지금의, 여러분이 저, 이 녹색으로 돼 있는 저기가 지금의 이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라크. 예, 그래서 이라크 넘으면 누가 있어요? 지금 이란이 있잖아요. 그 이란이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 이름이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두 개의 민족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저 위에는, 위에. 뭐가 있어요? 엘람. 엘람하고 밑에 메대. 위에가 메대, 밑에가 엘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라고 하는 거, 예, 메대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야벳의 아들 마대라고 창세기 10장 2절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람은 셈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10장 22절. 지금의 아제르바이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서 이제 정복이 이제 되고 말아요. 메대가.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유화 정책 이제 펴고 그렇게 되면서 이 엘람과 그다음에 이제 메대는 그냥 한 민족이 되고 맙니다. 한 민족이. 그래서 이름을 뭐로 바꿔요? 페르시아로 바꾸는 거예요. 페르시아. 자, 그 다음 그림을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 저게 이제 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가 이제 바빌론 도시를 정복하고 9장 1절 가서 보시면 9장 1절에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네, 9장 1절 가서 보시면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졌다. 예,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메대 사람들의 다리오 이렇게 나오죠. 예, 이래서 다리오가 바빌론 도시를 이제 정복하고 바빌론 도시에 이제 왕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3년 정도 통치하다가 결국 고레스에 의해서 저 전 지역이 다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예, 페르시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전체를 다스리면서 BC 536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초대 왕. 유대인들에게 예,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가 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드려라. 이런 칙령을 내린 그런 일이 BC 536년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536부터 뒤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70년 이렇게 하면 70년 포로 생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그러면은 이 다리오와 이 메대 사람들이 바빌론 이 난공불락의 도시를 멸망을 시켰냐. 여기 지금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리고 해자가 다 이렇게 파져 있었잖아요. 강을 막은 거예요, 강을. 예. 저 위에서도 강을 막아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 그렇게 해갖고 여기 물을 다 빼내고, 여러분 옛날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강을 막고, 예, 강물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저 물을 다 빼내고, 그런 기어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바빌론 도시. 그러니까 벨사살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이 메대 군사들이 터벅터벅 걸어갔고 이렇게 강을 따라 올라와갖고 그래서 저 바빌론 도시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완전한 멸망은 여기 외에도 여러 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13장, 이사야서 14장, 21장, 47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완전히 다 바빌론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예레미야도 두 장에 걸쳐서 무려 100절이 넘게 아마 100절이 넘을 거예요. 두 개 합치면은 예레미야 50장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이 몇 절이냐 하면은 46절이고 그다음에 51장이 64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두 개 합치면 110절인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110절을 몽땅 다 뭐에 하려 하냐? 바빌론 멸망에 하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 바빌론에 대한 그런 심판이 아주 확실하게 기록이 돼 있다. 이사야서 13장, 14장 또 제가 강의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바빌론의 붕괴와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런 그 바빌론 제국 또 바빌론 도시 이런 거 세우면서 세계의 수도로 만들고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이런 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느부갓네살의 손자뻘 되는 이 벨사살이 통치하던 때에 결국 다리오가 여기는 이제 차지하게 되고 2, 3년 있다가 고레스가 전체를 다 통일하면서 왕국이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빌론 도시는 점점 더 힘을 잃게 되고 나중에 이제 로마의 아우구스투 시대에는 아주 황폐한 그런 사막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서 21장 강해를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가서 이사야서 21장 강해를 보시면 1절에서 10절은 위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뭘 얘기하냐? 벨사살 시대에 이렇게 멸망하는 거 이거를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이미 한 100년 전쯤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BC 700년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고 539년이니까 무려 한 16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왜 그럼 바빌론이 멸망하냐? 예레미야 50장 33절 그 다음에 34절 가서 보면 바빌론은 유대인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 이전에 있던 아시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도구로만 쓰이면 되는데 본인을 높이는 거예요. 본인을 도끼를 지금 이렇게 손이 이렇게 들고 사람이 들고 있는데 도끼가 내가 사람보다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그 징계의 도구로 이렇게 쓰고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 그러고 이렇게 교만을 부리다가 아시리아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바빌론은 신비 바빌론 이것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바빌론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면서 성경은 창세기 10장부터 요한계시록 17장 18장까지 여기가 바벨탑에서 바빌론에서 시작해서 바빌론으로 끝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이렇게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한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에 열불을 가진 주홍색 짐승에 앉아 있는데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 무너졌도다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바빌론이 이제 끝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빌론은 니므롯이 세운 이런 반역의 도시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그 이후로 바빌론 문화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이제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부터 한 4,300년 전에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어디서 발생했냐?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저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단일화된 그런 반역,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요? 퍼져갖고 온 땅을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만 있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언어를 다 이렇게 혼잡하게 해서 나누고 그러면서 같은 언어를 사는 사람들끼리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민족들이 이제 형성이 되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같이 따라가고 마귀를 섬기는 신앙도 같이 따라가고 그래서 마귀를 섬기는 그런 신앙이 온 세상으로 파급이 돼. 이집트도 가고 인도도 가고 저기 메소포타미아도 남고 중국도 가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바빌론 문명, 이게 세상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말씀드린 신할 땅의 바벨, 메소포타미아,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죠. 니므롯. 어느 정도였는지 사자를 끼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강력한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면은, 그래서 두 개의 바빌론이 있다. 이 바빌론 문화가 확산이 되다가 예수님 시대 이후로 로마 시대가 열리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게 종교적인 그런 형태의 바빌론으로 모습을 바꿔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걸 다 이게 이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던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 신앙이 그렇게 이제 바뀌면서 그래서 두 개의 바빌론. 이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시죠. 예.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저렇게 짐승 위에 여자가 탄 돈에까지 이렇게 이런 게 심벌이 등장하는 이런 일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고 우리 눈앞에서 지금 저런 게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다. 알 수 있도록 마귀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저렇게 알 수 있도록.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저게 뭔지도 몰라요. 저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넘기죠. 말씀드린 대로 유럽 의회에 이런데 입구에 저렇게 짐승을 탄 여자 조각이 서 있고 유럽 사람들이 우리는 바벨탑을 재건하는 그런 연합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죠. 여기 벨사살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경고를 무시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악한 국가, 이거 멸시하는 것도 자신의 때에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하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금방 멸절시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과 함께 그 12명을 이집트로 보내서 거기서 400년이고 지나면서 한 민족이 형성이 될 때까지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악하게 이렇게 행해서 이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멸절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도 정말 내가 교만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꼿꼿이 들고 이렇게 산 게 있나 이런 거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제 오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왕국이 오기 전에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돼서 부활받아서 그래서 몸이 변화가 돼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재림을 믿으면은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 이행이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앞에 있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가 되고 주님의 날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이렇게 사는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